Good evening. 하고 싶었습니다. 네.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00번 이상 쓰여진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는 것을 중요히 여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드실 신앙의 행동,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깨우치며 회개에 반응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초이지며 이기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 회심, 회개, 믿음 이런 단어들을 흔히 뚜렷한 개념적 구별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니 저 또한 이 회개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자 하즈, 알치베드 하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활동으로 새로운 성품을 심는 것인 반면에 회심은 일반적으로 중생으로 인한 새 성품이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활동을 또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non-Christian이 그리스도인으로 됐을 때 회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 지식적으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지에 따라 받아들인 이 진리를 행하는 새 성품에 따른 그 행동,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사랑이나 소망이나 평강의 은혜 누림도 없으며 회개도 없습니다. 그럼 회개는 회심이라는 말과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이해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심은 대체로 회개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믿음의 첫 활동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나 거룩함, 죄를 미워하는 것들의 경험을 포함으로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포기하며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심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첫 단계로서 새 성품에 따른 첫 경험들을 말하는 반면에 회개는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또 계속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볼커프 조직신학자는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고 풀어주고 있고요. 회개는 성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에 회개란 죄인의 의식적인 삶 안에 나타나는 변화이며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 서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26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바울을 보기 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에게 증거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속이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나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날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신념, 종교적 배경, 인종, 나이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상태도 어떤 지위에 있던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 이때에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해야 될 일은 합당한 일을 바로 순종의 삶과 그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멈추고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가 재산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고자 난 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가 받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더러운 가축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만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또한 상체를 굽히는 것은 대단한 근력으로 여겼었지만 이 돼지가 만진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을 초월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탕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아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좌절감에 있습니다. 여기 돼지 우리 있고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좌절된 상황입니다. 첫째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모욕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형, 그들 돌보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의 어리석었던 삶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또한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자기의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하며 옳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려는 의지의 기초에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까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회개하려는 의지의 기초에서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면 회개는 건전하고 옳은 생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는 불순종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또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거나 끊어졌거나 상해졌다면 회복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왜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동적이며 생기 있고 순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건강하게 크리스천 삶을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creates smooth heart, soften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요? 회개는 영적 활동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겠죠. 바울은 진정한 회개를 행동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뒤에 그의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유턴하라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적 원리는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 앞에 강성했던 바울마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한 자는 결국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순종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처럼 그의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고난과 위협은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의 반응일 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돕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난다면 참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참 회개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회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 행동에서 유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부터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삶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회개를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탕자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라 하며 자기의 삶의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쳤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실행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의롭다는 교만이 무너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가증하며 혐오스러울 정도로 죄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서 자폭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왜요?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존심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잔 와이즈 바우어라는 분이 대중 앞에 고백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과와 고백 차이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과는 후회의 표현입니다. 내가 미안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사과는 외부 관객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고백은 내면이 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것은 나타내는 행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변화가 필요한 것을 인지할 때 바로 그곳에서 회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18절에 탕자가 한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려 대적하며 커다란 죄를 하나님께 범했는지를 아프게 탄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제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고 나의 부모의 잘못이 아니며 내 형제의 잘못이 아니며 경제 때문이 아니고 사회 때문이 아니고 회개는 그 안에서 나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independent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 혼자 별도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1850년 아브라함 링컨의 이복형 존스턴은 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편지를 링컨에게 보냈습니다. 이전에 다른 이유로 링컨은 존스턴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링컨이 유익한 제안이 담긴 엄한 사랑이란 편지를 편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맥락을 조금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존스턴에게 $80라는 너의 요구를 지금 동의하는 것은 최선의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몇 번 도울 때 너는 내게 우리는 지금 매우 잘 지내고 있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나는 너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의 행동의 어떤 결점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그 결점을 알 것 같습니다. 너는 느긋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게으름뱅이입니다. 내가 너를 본 이래로 나는 내가 온전히 하루를 일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고 너의 아이들에겐 더더욱 중요하므로 너는 이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너는 돈이 필요하면 나는 일하러 가세요 라고 제안하겠습니다. 너에게 대가를 지불할 누군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일해서 버는 달러마다 나 또한 다른 달러를 내게 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너는 곧 빚을 청산할 것이며 더 좋은 곳은 계속해서 빚을 졌던 습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돈을 준다면 너는 내년에도 더 많은 빚을 질 것입니다. 너의 다정한 동생 에브라함 링컨. 링컨의 이 이복형 존스턴이 링컨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항상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항상 책임을 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희생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할 일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탕자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셨습니다. 자진해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그 행동을 버리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탕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려온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꾼으로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참 회개는 고백 이상의 것을 포함됩니다. 탕자처럼 우리는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지가 포함되고 자진해서 돌아가서 탕자가 한 것처럼 우리가 상처 주거나 불쾌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죄과의 악함을 감히 감추려 시도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사람에게 향한 것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지은 것은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지은 것은 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죄의 회복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는 것이 죄의 시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을 참 회개와 함께 우리가 피해자라는 변론 없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바로 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고 사람들은 변화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참된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회개라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드러난 결과에 대해 단순히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후회에 그 초점이 있으며, 들켰으니까, 또 아니면 양심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율법적 회개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율법을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신의 영혼보다 율법의 불순종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거룩함을 열망하는 그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삶,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죄에 대해 아파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노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죠. 사랑하면 된다. 네,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뜻과 모든 정성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에 사랑이, 열정이 풀어나면 이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서 기꺼이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회개되게 하는 참된 본질인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그 타국을 떠났습니다. 예전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모든 여자친구를 떠났습니다. 술친구들, 돼지 농장 주인을 떠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고 돌아갔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버리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 돌아가지 않는 한 참 회개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참 회개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죄짓는 행동과 습관으로부터 단절하며 올바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거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동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왜 회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율법적 회개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녕 그리스도인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라면 그의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서 그것에 감사의 심령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삶 전체 영역에 걸쳐 우리는 우리 삶을 검토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께 유턴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후에도 매일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과정은 첫째로, 참 회개를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그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들의 행동과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을 기꺼이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심과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회개의 심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은혜와 감동을 받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